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 말씀, 히브리서의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또 조금 해석하고 또 나누게 하시고 또 주를 경외하는 자들, 여기에 모인 자들 또 가정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의 교훈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며 유익해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주셨사오니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종은 부족하기 그지없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5장 말씀.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 1절 보십시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능히 용납한, 용납할이라는 표현은 너그러이 대할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 일을, 대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을 사람들 중에서 택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무지하고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림과 같이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또 종종 때때로 드리고 그리고 속죄일 날은 또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도 집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대제사장직을 직분을 증거하는 중요한 책인데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이 저자는 이미 본 서신의 앞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인간적으로 마음의 고충이 심하고 시험이 되는 일이 없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나가셨고 그 고난을 견디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도 내 심정을 조금 아는데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르게만 살고 계명 순종하거라 그렇게 하시죠. 또 4장 15절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이라는 말은 동정, 동감 이런 뜻이라고 하죠.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거기도 그렇게 변했어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은 받으셨다. 그러나 시험에 넘어져 갖고 죄를 짓진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 잘 넘어지죠. 그래서 사람과 주님이 다릅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주님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이 같다. 주님은 참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시험은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신성이 그에게 있어서 죄짓지 않게 그를 도우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점에서 그는 우리를 위해 좋은 대제사장, 우리를 이해하시는,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좋은 대제사장이시며 좋은 구주이십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하죠. 구원은 상대방을 잘 이해도 못하고 구원을 하기 어렵겠죠. 우리가 남을 도우려면 상대를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해야죠. 이해심이 하나도 없어서 상대의 고통이 무엇인가, 상대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오죽하면 저런 말이 나오겠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심이 생기면 잘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고통을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충을 이해하신다. 감사한 일이죠. 4절 보십시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반차는 반이라는 뜻도 되는 말이죠. 뜻인 말이죠. 그러나 반차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그냥 모습, 영어로는 매너, 우리가 저 사람 매너가 있다 없다 그런 말하죠.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말의 모습, 멜기세덱의 모습을 쫓은, 그 말은 멜기세덱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 멜기세덱 같은, 멜기세덱의 모습을 닮은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대제사장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 중에 아론은 대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셨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무나, 또 레위지파들은 아론을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도록 하라. 레위지파도 구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레위지파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 중에 아론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을 하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불러 주셨던 것이죠. 예수께서도 대제사장의 존귀와 영광을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대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그에 대하여 오늘 본문대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편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보이고, 또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방금 말했지만 반차라는 말은 반열, 특질 이런 의미를 헬라어에서는 갖고 있고, 시편 본문의 히브리어 원어는 모습이라는, 방금 설명한 대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말은 멜기세덱의 특질을 가진, 헬라어의 뜻은 반열 혹은 특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혹은 히브리어 말대로 그 모습, 특질, 모습 비슷한 그 뜻 같이 보입니다만은, 혹은 그 모습, 멜기세덱의 모습을 쫓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7절 보십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에 계시는 것은 땅 위에 계실 때에, 쉽게 어느 근래 NIV 성경 같은 성경은 번역을 조금 의역했지만은, 땅 위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 육신을 입고 땅에 사시는 동안은 지금도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땅 위에 계실 그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께서는 땅 위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그렇게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일을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그 일에 대해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그 밤에 잡혀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그 전날 밤의 말입니다. 인간 예수께서는,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마음에 이런 고통과 또 이런 마음에 그 힘든 그런 마음, 심리 상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천사도 나타나서 도왔다. 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천사가 와서, 예, 그렇게 위로를 하듯이 천사가 와서 돕고, 예, 하나님의 아들을 돕듯이 힘내시라고, 힘내세요 하고, 예, 그렇게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인간 예수, 사람이신 예수님은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여러분도 기도를 그렇게 해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진 않나요? 힘쓰고 애써, 아, 물론 매일 그렇게 힘쓰고 애쓸 수는 없을지 몰라도 시시때때로 힘쓰고 애쓰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나요? 힘쓰고 애써, 주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에는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핏방울이 뚝뚝 떨어듯이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 땀만 떨어졌겠습니까? 히브리서 지금 5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다. 그것이 그때의 일일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진지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바로 겟세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부르짖는 기도였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의 신비를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또한 우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인성을 가진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특한 인격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했죠. 독특한 분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 자체가 신비지만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그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인해 들으심을 얻었다는 말씀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것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통 신앙 고백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두 것이 두 본질이 그렇게 신비하게 연합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다. 그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인간 본질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인격, 그를 이성 1인격 그렇게 줄여서 표현하기도 하는 신성 인성의 이성을 가지지만은 한 인격이시다. 두 인격이 아니고 한 인격이신 신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8절 봅시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또 반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의 모습을 쫓은 혹은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며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복종이죠. 죽겠느냐, 십자가를 지겠느냐 아들아, 그럴 때 예,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의 모범이지요. 진짜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하게 그지없고 흠과 점이 많은 순종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온전한 순종,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완성한 것과 같은 충성이죠.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씀은 특히 그의 인성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의 신성은 본래 완전하셨습니다. 더 온전하게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성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완전함이 증거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인성이지만은 죄가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아봐야 죄가 있는지 없는지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담은 완전한 인성이었지만은 시험을 받을 때 넘어졌습니다. 하와도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시험을 받았지만은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신성이 그를 도우셨다고 우리는 이해하지만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되었다, 완전함이 증거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의 순종과 의는 완전해졌고 그의 속죄 사역은 이로써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과 완전한 구주와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며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본문은 표현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순종이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비록 믿는 이들의 순종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믿고 실제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구원 얻은 자들이 분명하죠. 저 사람 구원 얻었구나. 마음으로 믿는 것은 본인만 알 수 있지만은 실제로 순종해 나갈 때, 순종을 실천할 때, 아, 나도 믿는구나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참 믿는 사람이 맞구나 알 수 있죠.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다고 믿습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고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저 사람 참 믿는 자인가? 아닌 것 같아. 가짜 같아. 가짜 같아. 말만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다 쉽지. 그러나 실제로 행동이 따르지 않은 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자들을 위해 예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곧 믿고 실제로 순종하는 이런 자들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 곧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구원,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죠. 그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11절 보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앞에서 읽은 바와 같이 구약성경 시편 110편 4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즉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그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싸우고 돌아올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맞으며 축복하였던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된 창세기 14장 18절 19절에 언급된 인물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쟁의 노획물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최초의 11조라는 것이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에는 깊은 예표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히브리서 7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또 읽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점점 더 경건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겠죠. 또 의로운 인격이 되며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에 지식이 많아지고 말씀의 깨달음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서신의 수신자들이 히브리서를 지금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 그렇지 못하였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게 서신의 내용을 보면은 12절 보십시다. 이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되었음이라. 이는이라고 우리가 원어대로 번역하면 12절 이는 되었음이라. 본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믿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영적으로 성장하여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생들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신자는 믿은 지 여러 해가 되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사람은 복음 진리를 듣고 거듭나 믿고 회개함으로 새 생활이 시작되고 성경 말씀으로 양육되어 그의 지식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점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정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으면 기형하죠.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뇌에 이상이 있을 때 보통 그러죠. 뇌가 망가지면 사람이 성장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 수신자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서신의 수신자들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들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유나 마시고, 그죠? 사람들이 속이 안 좋은 사람들,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위가 약한 사람들은 자꾸 죽이나 먹고 우유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위장 다 버리죠. 위가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쉽게 당장 먹으면 소화는 잘 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위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위는 적당히 운동을 하면서 점점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한테 아유 내가 속이 안 좋아서 예, 그런 거나 좀 먹겠습니다. 죽이나 먹고 또 뭐 우유도 때때는 소화를 안 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유도 먹고 요새 뭐 나오는 뭐 뉴케어나 뭐 그런 것도 먹고 그런 거나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야단 맞을걸요? 아닙니다. 밥을 드시고 또 그렇게 다 해야 다 정상적으로 드십시오. 그러지. 그렇게 하지는 몸이 아주 안 좋을 때 위장에 탈이 났을 때 죽을 먹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우유나 마시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입니다. 전자는 엄마의 젖이나 우유만 먹는 어린아이들과 같고 어린아이들은 딱딱한 걸 잘 소화를 못 시키니까 매일 젖병이나 물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잘 자라긴 해요. 아기 때니까 잘 그렇게 자라지만은 커서 그만 먹으면 문제가 있죠. 후자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성장한 자들과 같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진리들, 즉 성경의 기본적 진리들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교인들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들이나 그런 얘기들은 아주 조금 어려운 교리적인 얘기가 들어가면 그 어려워서 나는 못 감당하고 조금 더 강한 윤리적인 교훈 들어오면 아 내가 오늘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고 그런 너무나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냥 웬만하게 하면 다 축복이나 하고 잘한다고 칭찬이나 하고 그런 거 듣기를 좋아하고 후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즉 성경의 모든 교리와 모든 생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교인들입니다. 세례 대상자들을 위한 학습반 공부의 내용들은 전자를 위한 것이지만 어린아이들을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신구약 성경의 자세한 강해나 기독교 교리의 체계적 지식과 윤리적 문제들이나 현대교회 문제들과 이단들에 대한 강론은 후자를 위한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원문의 뜻을 영어성경들의 충실한 번역대로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옮겨보면 계속 실천함으로 실천이라는 말을 해서 우리는 빠져있는 것 같죠. 실천함으로 인해 지각이 연단을 받아 이런 뜻입니다. 계속 실천함으로 인해 지각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본서신을 받는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과 목적은 의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그것이 의의입니다. 성경의 목표는 의의입니다. 그것은 의의가 없었던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의 복음, 그것이 의의의 의의를 주는 법적 의의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은혜의 복음과 또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실제로 의롭게 살아야 할 교훈들, 그것이 성화죠. 칭의와 성화, 그것이 성경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인이 돼서 죄인이 의인되고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라고 칭의와 성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실제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부족했습니다. 영적 성장은 단지 이론적 지식으로 되지 않고 실천을 통해 우리의 지각과 감각이 연단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되므로 이루어집니다. 계속 실천함으로 인해 지각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성장은 성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과 감각이 자람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심으로 그 직분, 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대제사장이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암시하고 앞장에서도 2장 4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가 이미 읽은 바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사람으로 오신 것도 그렇지만은 대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서 세워지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져서 우리와 어떤 면에서 연약한지,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로 어떻게 연약한지를 잘 아신다. 잘 아신다. 주님이 친히 잘 아십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동정하십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특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는 우리의 연약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을 경험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감사하죠. 좋은 제사장, 좋은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려울 때, 몹시 심령으로 답답하고 괴로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을, 나의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금방, 그럼 내가 알지. 내가 대제사장이 아니냐. 내가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 사람으로 온 대제사장이 아니냐, 내가 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고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사함의 구원,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죠. 죄사함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놀라운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영생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걸 알죠?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순종하며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내가 따라가리라. 한 가지 더, 넷째로 중요하게 오늘 5장에서, 5장뿐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의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는 성화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그런 책이죠. 우리가 다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진리들만 이해하고 어려운 말씀들을 감당치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남을 가르치거나 돌볼 힘이 없고 진리를 위해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서 의의를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실천을 통해 지각이 연단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숙이죠. 성장이죠. 그래야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죠. 평소에 그런 의의 실천이 없는 사람들은 옳고 그런 분간이 없이 혼란스러워서 넓은 길 포용주의로 가고 말 것입니다. 포용주의가 점점 만연한 것은 바로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믿고 입으로만 보수 정통을 하지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나중에 타협하고 맙니다. 넓어져 가버리고 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천이 없다면 세월이 흐르고 나면 합정동 교회가 변했다, 변했다는 말이 들릴 것입니다. 교회가 변했다. 물론 강단도 변하면 안 되지만은 예. 교인이 변하면 강단도 변할 수 있죠. 예. 교인이 변하지 않으면 강단이 변하, 혹시 이상하면 목사님 그거 이상합니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배웠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는다고 우리가 성경에 생각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렇게 말하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 분별력이 없으니 교회가 흘러가는 대로 다 흘러가 버리고 말고 넓어지면 넓어지는 대로 그냥 뭐 누가 강단에 와서 무슨 해계망측한 말을 하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돌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지각이 연단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를 직분자를 세울고 할 때 세울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세울 후보자들이 많아서 그냥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도 되겠다 싶은 그런 후보자가 많으면 좋은데 후보자도 하나도 없으면서 장로 10명을 세워야 되는데 목사가 10명을 세우지 않는다 그런 소리나 나오고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그래서 10명이요? 누가 후보인데 후보자 한번 대보세요. 몇 명이나 있는지. 한 명도 후보자 될 수 없는 상황에서 10명이나 세운다고 말을 하니 그럼 모두 다 장로시켜버리지. 나이 들면 다 장로시키면 되겠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 진리들에 머물지 말고 성경의 어려운 말씀도 읽고 연구하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을 또 연구도 하고 좀 묵상하고 교리서도 좀 읽어보고 그렇게 돼야죠. 또 모든 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교회 안에 처음 믿는 자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붙들어주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권찰이죠. 권찰을 시키면 권찰은 그 구역의 식구들을 이렇게 좀 이끌 수 있는 권면할 수 있고 그들의 혹 부족이 있으면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권면해서 믿음에 굳게 세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교사도 되고 권찰도 되고 그들이 장로가 되고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본인들이 실천이 없으면 누구를 권면할 것입니까? 예.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런 말이나 듣겠죠.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함으로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듣고 또 배우고 실천함으로 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멜기세덱 같은 그런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는 아들이시지만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시고 주님만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데 그 믿음을 믿음 안에서 의를 실천함으로 말씀을 실천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여 싸우니 주여 종 자신이 너무 부족하오니 종에게 실천을 주시고 또 우리 모두들에게 실천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굳게 서서 주님의 의의를 실천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고 모든 종들이 되고 직분자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의 모든 현재와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